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까지 저희를 부르셔서 온 교회가 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며 당대세계복음화를 두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당대세계복음화를 향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주신 말씀에 계속 가슴에 요동치며 그 말씀에 이끌려지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또 지난 주간에 토요일 수련회를 마치고 또 이번 주간 강명에서 토요일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 전반에서 발견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안정이 되어지며 그 믿음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을 향하여 주를 섬기며 주여심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우리 각자 개개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인도받습니다.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좀 길지만 40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은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계속 그 내용을 보다가 11장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냐면 믿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뭘 믿으라고 주셨냐? 사실 너무 많은 사건과 너무 많은 인물과 너무 많은 시대와 너무 많은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제 헷갈려요. 성경 안 읽을 때는 그냥 읽었다 한두 구절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 너무 믿음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믿음이 크고 너무 믿음이 믿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단어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이 장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있다라면 대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뭐 되게 애매모호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믿음은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잖아요. 여기 컵이 있다고 믿질 않아요. 컵이 있다고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앞에 뭐 탁자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 걸 믿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뭐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을 믿지는 않죠. 뭐 군대가 있는 누가 잘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가 바라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즉 보이지 않지만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선진들은 그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얻었대요. 쭉 가면서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찬양이 아닌가요? 믿음의 찬양이죠. 예배가 아닌가요? 사실 믿음의 예배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 어떤 텍스트가 있다면 그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건조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뭘 믿어야 될지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쭉 가다가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뭐 어떤 한 논문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책에 나와 있는 또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제 차에 이제 우리 올라오면서도 잠깐 나누고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극적인 모임이거나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쭉 있다면 뭐 극우, 극좌 이런 게 있잖아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성경 전반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경 끄트머리에 있는 거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봐서 그것을 막 이렇게 다 껴맞춰가지고 집대성해갖고 체계화한 게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주여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믿음은 성경 전반에 있는 그 믿음이고 성경 전반에 있는 내용이고 그 성경의 핵심이지 남들이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발견한 그 어떤 그 무엇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걸 믿는 거라면 우리는 극단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뭔가가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 맞지만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성격 소유자들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체예요. 단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모인 예를 들면 국가도 모르는 특별한 부대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 국가에 그냥 대통령만 알고 있는 아주 이상한 특별한 부대. 그 부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중심 가지고 삶을 살지만 성경에서 잘 볼 수 없는 것들을 막 겨우겨우 막 꺼내가지고 막 그걸 다 핀셋으로 모아가지고 요거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야. 성경을 탁 피면 나와 있는 분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실 것이고 우리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상실되고 이 믿음이 소실되고 이 믿음이 사라졌을 뿐이지 성경에서 원래 선진들이 말하고 있던 그 믿음이에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11장에 뭘 말하고 있냐면 뭐 아벨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의 믿음이 어땠냐? 어땠습니까? 더 4절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죠.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뭐지? 아벨, 그 다음에 뭐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내용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모델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가운데 키워갔음을 읽다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뭐 여기 뭐 그 다음에 뭐 이삭, 야곱, 요셉이 잠깐 나오지만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죠. 믿음장에 아브라함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더 많죠. 다른 내용들은 그냥 간단간단 특징만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이랬고 그다음에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이랬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가 턱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지난번 계속 새벽에 때 했던 말씀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모세 만약에 11장 28절 말씀 28절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건 놀라운 얘기죠. 왜냐면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지만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율법은 모세가 제정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했다 이 부분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후대가 보기에는 모세가 주일법을 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예요. 그런 면에서 그 모세가 정확히 율법에 유월절 피 뿌리는 거 이미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신약서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쓴 걸 안 읽어봤냐. 야, 모세가 쓴 걸 읽었는데 나를 안 믿어? 이런 말을 예수님이 과감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이 예식이 그리스도와 만날 줄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건데 모세는 그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죠. 굉장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 율법을 창시하면서 광야를 나오면서 레위기를 집대성하고 그들에게 민수기를 쓰고 신명기를 쓰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딱 만들어줬는데 그 모델하우스가 뭐냐? 그게 율법인 거예요. 수많은 양과 염소가 죽어나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모세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계속 암시받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 확신이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글들 봐도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전보다 뭘 봤냐?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냐? 우리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종내로 와서 홍해를 건넜고 또 30절 오늘 말씀 읽은 구절부터 보면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죠. 여리고를 돌면서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를 돌았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니까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냐면 그냥 아무런 논의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들은 믿음으로 돈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돌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누굽니까? 사사, 바락, 삼손, 입다. 정말 사사들이죠. 그리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궁금했던 것은 왜 다윗을 요거밖에 안 들으라고 넘어가지? 그럼 그게 궁금했어요. 다윗 얘기가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다윗을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요. 뭐 질문할 데가 없어서 말하는데요. 이걸 질문 누구한테 하겠습니까만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수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냥 이렇게 선지자들 하고서 툭 하고 지나가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어디 갔어요? 이사야 어디 갔어요? 다니엘 어디 갔어요? 중요한 선지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러면 히브리 기자 그들을 몰랐냐? 그렇지 않죠. 이거로 보면 히브리 기자가 뭘 알고 있냐?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던 인물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아벨과 그다음에 노아와 그다음에 에녹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리고 사건과 사사 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히브리 기자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 그의 손에는 그는 구약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는 모세경을 알고 있었고 그는 사사기도 알고 있네. 예를 들면 그는 선지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인물을 쭉 다룬다는 얘기는 구약의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능통했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좀 구약 전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믿음이 어떤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인데 그 믿음 가지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자 입을 막았다? 다니엘 이야기 같죠? 그렇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내용들 다 다윗과 사사들과 뭐 여호수아 가난 그 이후에 얘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약에 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히브리 기자가 바울은, 뭐 베드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었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하는 사역들을 함께 공유를 못했을 수도 있고,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같은 시대에서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당세 볼지 막 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어디에 있는 거야.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 어디에 있는 거야, 이 모임이. 아니면 똑같은 믿음 가진 사람 러시아 어디에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만 쓰고 있겠냐? 우리 감사, 욕심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5천만 인구 중에서 우리만 예배든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있다가 보여지긴 그렇게 보여지지만 5천만 더 만나봤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보기에 없어 보이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 안 하셨겠냔 말이에요. 가다가 그들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우리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 가끔 아쉬운 거죠. 야, 이 믿음을.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딘가에. 그럼 그들과 막상 만났는데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말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 결합할 수 있을까? 싸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전 그 부분에 아멘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을 받아들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그 부분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믿어서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막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부르실 건데, 보통 사람이 숨차 죽잖아요. 숨이 이렇게 헉.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돌아가실 때 그 묘한 소리를 내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턱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로 쉬다가 나중에 이렇게 입으로 쉬잖아요. 돌아가실 때 이렇게 헉 딱 돌아가시거든요. 야, 그때 부활의 소망을 저 상황에서 막 숨이 차고 막 이게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그런 힘은 다 빠지고 눈은 뜰 수도 없고 귀는 다 들리는데 유족들은 지금 아들들 앞에서 울고 있고 내 팔 부쳐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숨이 탁 잤을 때 그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혹은 그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될까. 그렇죠? 눈을 뜰 수 없는 기력이 다 쇠해서 그런 상태에서, 저는 덩치 큰 분이요, 지난 교회에서 덩치 큰 분이 배짝 말라갖고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암에 걸리셔갖고, 이기영 집사님이시라고. 누워 계신데 정말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순천향 병원에서 막 배짝 마르셔갖고. 근데 그분이 숨도 헐떡헐떡이시면서 이제 집사님 쉬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봤어요. 젊으신 분이었어요. 저랑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분이었어요. 아, 이 와중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고 뭐고, 부활이 안 보여요, 그 상황에서. 막 섬짓하기도 하고, 아, 이분이 왜 이렇게, 그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나면서 잠잠히 배어있으면서, 아,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구나를 발견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힘이 있고 막 살 때는 부활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죽음 앞에서 막 죽임을 당하는 순간인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이 그걸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왜 굳이 여자들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되 어떤 고문을 받았겠냔 말이야. 어떤 고문을.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것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 거죠. 믿음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만 바라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이겼고 그 다음에 몇 명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는 것이죠. 36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의 가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돌을 맞아 죽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 맞아본 적 있나요? 어렸을 때 장난하다가 맞아본 적 있는데 되게 아파요. 이게 각진 돌로 이거 던졌는데 애들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막 흙덩이 던지고 이런 싸움 막 하잖아요. 연탄 쪼개서 막 던진 싸움 하다가 누가 돌을 던진 거예요. 이게 맞박을 한번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돌이 가게진 건데 정말 아파요. 차돌도 엄청 아파요. 맞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그 돌 맞아 사람이 죽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톱으로 켜 죽이는 거예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톱이 지금처럼 잘 들은 것도 아닐 것인데 살이 막 찢겨져 나가는 거죠. 툭툭툭툭 이렇게.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앞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 늘 듣는 말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복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교회 나가면 병난다. 그럴 수도 있죠. 병 낫기도 합니다. 또 나와서 또 죽기도 하고 그래요. 많은 기도원에서 병 났대요. 100명 살았으면요. 1000명 죽어나갔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제 현실로 많이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복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감히 예수님 믿고 무조건 복받는다고 나불나불거리면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죠. 사실 예수님 믿고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고난들이 오게 될 것이고 삶을 살아가면 실제 그런 고난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 당시는 이 정도였어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아프리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전 세계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실제 지금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아니 인도에서 3년 동안 기독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1800명이다. 이게 지금 먼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그분들은 제가 이거 읽을 때 이거 이해하겠죠, 그분들은. 아, 우리와 똑같다. 우리한테는 지금 강건도 불구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실제 예수 믿고 다는 그 고난들의 많음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카메룬의 케테마 목사님인가요? 그때 늦게 왔잖아요. 탁정대님하고 그때 누구죠? 도원이가 나갔었거든 그때요. 아빠 그 사람 냄새 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귀한 분이야 그랬는데 실제 그런 얘기 탁 들리니까 다 우리 교회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웃고 포옹하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막상 돌아가는 그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야, 우리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들은 실제 이 믿음을 가짜가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가 다 구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주여 오심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장치고는 좀 뭔가가 많이 부족해요. 한 믿음장이면 좀 뭔가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히브리 기자는 구약을 뭘 짧게 편지 그리기 때문에 길게 못 쓰겠죠. 근데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 전반을 들어서 말하고 있으면서 후반절에 부활을 기다렸던 그들의 신약에서 봤던 그 몇 명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그 말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내용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그들은 이겼다. 또 그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묵상의 내용들이 계속 가슴에 파도가 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이것을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전 세계에 다 숨겨놓으시고 그들을 언젠가 만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만나는 그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경에 잃은 양이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잃은 양은요. 내가 늘 키우던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으면 반응하는 양인 거예요. 야, 민키야! 그랬는데 그냥 풀 뜯어먹고 있으면 제 양이 아닌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 민키야라고 부르니까 그 양이 저의 음성을 듣고 막 쫓아오는 양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은요, 뭔가 소외된 자, 병들린 자, 노약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내 음성을 들으면 올 것인데 지금 내 음성을 못 듣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뭐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올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 오심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심을 믿고 그의 고난을 믿고 그의 사망과 죽음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의 승천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믿음들은 다 성취된 거예요. 나신 것 다시 안 나셔요. 십자가의 죄 죽음 없어요. 또 다른 부활 없습니다. 우리들의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승천, 더 이상 승천하지 않으세요. 뭐만 남았냐? 이걸 다 믿지만 그분의 오심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당대 세계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엔 또 우리 광명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수련회를 2주에 한 번씩 해낸다. 그냥 막 9시 뉴스 보면서 한일 전 축구 보면서 막 그냥 수박 먹어가면서 시베타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가 또 몸부림이 있고 뭔가가 또 그 어떤 묵상함이 있고 뭔가가 또 계속 애씀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 보면 막 교육이 막 보입니까? 이렇게 성경 보면은? 그렇습니까? 성경 보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막 그냥 둥둥 떠가지고 다 보이시네? 그냥 쑥 건지면 그냥 설교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애씀이 있고, 뭐랄까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한 이야기 했답니다. 아시죠? 오카노 목사님? 안양에 있는 열린계 김남재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갔대요. 뭐, 오카노 목사님은 한경진 목사님의 뒤를 잇는 한국의 어른이라고 말해도 돼요. 극보수 아래 존경받던 인물이에요. 사랑의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김남재 목사님이라고, 뭐,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꿰고 있는 안양 열린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4세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그분에게 헬라어를 배웠고요. 어쨌든 그분이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어요. 목사님,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말한 거죠. 귀를 대니까 나지막한 소리로 무리하지 마시게 이 말을 하시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셨어요. 이제 아니 갔는데 굳이 할 말이 무리하지 마시게라는 말밖에 없을까. 많은 말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그냥 들었던 마지막 생전에 음성 한마디였대요.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무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더 오래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 더 오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몸관리를 못했구나. 한국에 제자훈련을 안착시킨 분이니까 그거 막 하다가 몸이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사실상은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이 길, 또 앞에서 목사님의 선조선 일들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남에 나가서 쓰러지셨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실제 이런 내용들이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일이에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몸에 무리가 가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두고 기도할 부분이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할 부분이 많겠습니까? 또 모든 교회가 믿음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모든 교회가 경제 때문에 많은 그 논의도 있고 회의도 하지만 실제 다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더 믿음 속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를 얻는 대로 인도받게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오늘 13개의 교회와 또 교회를 찾지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 주여 오심을 앞당기며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도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의 사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로잡혀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가까이 제가